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30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30일 오후 11시 40분 평양 근방에서 동해로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북한은 이번 발사가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한 대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B-1B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해서 한국군의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하는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훈련의 일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을 진행했고요. 이 B-1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은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지난 30일에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와서 서해에서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죠. 이 B-1B 전략 폭격기는요, 죽음의 백조로도 불리는데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최대 57톤의 엄청난 양의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미사일인가요? 이번에 쏜 것이?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이제 8월 30일 오후 11시 40분과 11시 45분께 각각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그러니까 총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탄도미사일은 그 고도 50km, 그리고 비행은 350km, 400km를 비행해서 동해,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발사 직후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점을 볼 때 아마 그 KN-24일 공산이 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KN-24는 그 두 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그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데요. 두 발을 일단 발사하고 바로 이동해서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특히 그 이 미사일은 그 변칙 기동, 대개 그 일반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중간에 좀 방향을 바꾸는 변칙 기동을 해서 상당히 요격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고도가 50km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미사일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50km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고 정점이 50km고 대부분은 50km 이하로 날 비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고도가 50km인 것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를 피하기 위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최저 요격 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상은 할수 있어도 이 이하는 요격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 그 최저 요격 고도가 5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을 그러니까 50km 이하로 비행하게 되면은 요격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50 정도 나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이 미사일이 한 350km 정도를 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그 한국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미사일이 평양 순안공항 일대에서 발사가 됐는데 평양 순안공항에서 한국의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계산해 보면 그 거리가 딱 350km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요번에 미사일을 발사할 적에 아마 한국의 계룡대 공격 이 거리를 염두에 두고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에 연합훈련이죠, 미국과. 이런 기간에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일상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근래 들어서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미한 연합 연습을 구실로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의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발령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하면 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압도적인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북한의 안보가 더욱 취약해질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합참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 북한의 의도와 추가 징후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한국 서해상공에서 공중 연합훈련이 실시 되는데 이것이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의 일부로 시행이 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전략폭격기죠. B-1B 전략폭격기가 이날 그 출동을 해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그리고 한국의 FA-50 전투기하고 서해상공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한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말씀하신 대로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훈련의 일환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저그 날라온 전략 폭격기가 합류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같은 그 전략 자산이 이제 미국에 와서 미한 양국의 이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준 것 틀림없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 핵 이런 위협에 맞서서 전략 자산을 좀더 자주 정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 또 비완비 폭격기 이런 것이 훈련 뭐 이런 때마다 자주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줘서 북한에 대한 한미양국의 그 연합방위 체제 또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되는 건가요?
예, 사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 누구도 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네.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시절에도 그랬지만 미국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억지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핵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말하자면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다만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말하자면 핵 선제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 미국이 핵을 포함한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하고 또 이로써 북한 정권은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하자는 입장이 미국과 한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어 목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참관하고 아울러서 북한에도 이를 사전 통보한다는 게 미국의 오래된 입장이죠. 문제는 북한이 이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북친 연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기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말하자면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미국과 그 북한 사이에 이렇게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르고 바로 이런 점들이 그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9일 지휘소를 방문해서 훈련을 지휘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펴놓고 지휘봉을 가리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북한 그 노동신문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29일 그 군 지휘소를 방문해서 정군 지휘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남조선 점령 정군 지휘 훈련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도 저 부대가 뭐 110만이나 되니까 훈련을 하는 것이 뭐 당연한 뭐 이런 것이긴 한데 북한이 이런 훈련 명칭을 공개하고 이런 식의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히 그 관련 보도를 보면 실제로 이제 훈련을 한 것이 이제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동 훈련, 전차와 부대들을 이동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또 예. 하나는 이제 도상훈련 그러니까 지도상에 또는 컴퓨터상에서 이제 훈련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 것을 보면은 실제로 북한군이 이동을 해서 하는 기동훈련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지도나 컴퓨터를 통해서 도상훈련 한국군은 많이 합니다. 미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아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진을 보면 공개된 사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김 위원장이 지휘봉으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지도가 이제 다소 좀 분명치 않은데 자세히 보면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의 그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뭔가를 아마 지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의도는 그렇다면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이 31일까지 이제 그 을지 훈련을 했죠. 그래서 미군도 참여하고 또 민간인도 참여하는 을지 훈련을 하고 또이 와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그 한미연합지휘소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를 하고 미군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직접 대응을 해서 인민군 지휘소를 방문을 해서 한국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일종의 그 정권 지휘 훈련을 하고 그 사실을 신문에 공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에 복귀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missile, we condemn. We've been very clear about this. Condemn the DPRK's latest ballistic.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의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도발 때마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북한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북한의 그 미국 대화에 관한 입장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이게 오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그 적대 정책 철회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가 내용인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구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희박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요. 그 2018년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이었죠. 당시에 도널드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합의한 내용이 바로 대미 외교관계 정상화,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동성명의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듬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심화됐고요. 이후에는 대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 용의 자체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가 더욱 없어진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와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북방 삼각이 대립하는 구도는 오히려 북한의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아무런 제재 없이 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발사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도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어떤 긴급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유엔 안보리는 그 긴급회의 이런 것은 소집 안 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전부 다 그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 같은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그 복수의 그 결의안 위반이다 이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자체 긴급 회의나 이런 것은 소집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ICBM을 쏘거나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정찰위성 이런 것을 발사할 때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해서 이것을 규탄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소집을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안보리는 소집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있고 그리고 북한도 여기에 대응해서 미사일도 쏘고 군사 훈련도 하는데 자 이렇게 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혹 남북 간에 우발적으로라도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지금처럼 이렇게 긴장 상태가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네. 대로 미국과 북한 사이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지금 역대 최대 말하자면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 대화도 그렇고 미북 간의 대화도 가령 미북 대화의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2019년 초에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실 남북 간의 어떠한 형태의 말하자면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실무 접촉이 있긴 했었지만 뭐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었고요.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4년 넘게 전혀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측 사이에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훈련이 네. 돼 있고 또 북한도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군사적인 말하자면 그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은 또 여기에 맞서서 핵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는 네. 미국의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북한 측이 강하게 비난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자칫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역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그것 자체가 막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위원장의 지난 30일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ince then, Russia has been actively seeking to acquire additional munitions from the DPRK on numerous.
커비 조정관은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을 백악관이 폭로한 이후에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물자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커비 조정관의 발언으로 볼 때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한 모종의 움직임이 새롭게 포착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커비 조정관의 그 발언 자체를 보면 몇 가지 정보가 미국에 이제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한 것이 공개가 됐고요. 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달에 방북해서 열병식을 참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무기 거래 협상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것이 이제 북한의 포탄 판매를 설득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커비 조정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쇼이구 장관의 방북 이후에도 러시아 정부의 다른 관리들이 방북을 해서 무기 거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커비 조정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하자면 미국이 파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서한을 통해서 오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공개는 없었지만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에 더 많은 군사 정비를 인도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앞서서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 그룹이죠.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아니라 직접 쇼이구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무기 거래를 협상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상당한 정도로 양측의 무기 거래가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협상이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입하려는 무기가 그래도 역시 이제 포탄이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은데 역시 그 주 그 무기는 포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존 커비 백악관 그 전략소통수조정관이 밝힌 걸 보면 포탄은 아마 기본으로 뭐 구매를 할 것 같고 다른 예. 것도 아마 구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이날 그 존 커비 그 조정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양한 종류의 탄약 또 방위 산업에 도움이 되는 원자재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상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규격 그러니까 대포의 구경이라든가 무기 구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러시아로서는 제일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그 장기화된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뭐 제일 급하니까 포탄을 먼저 아마 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사용하는 152mm 포탄 그리고 122mm 포탄 이런 것이 아마 많이 갈 거고 이미 두 차례 이상 북한이 벌써 그 포탄을 보냈고요. 최근에는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면 방사포의 일종인 다련장포 122mm짜리 아마 포탄도 북한이 제공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탄은 물론이고 관련 무기 지난번에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 열병식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그 전시장을 그 같이 다니면서 북한의 무기를 샅샅이 보여주고 그 뒤로 또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탄 말고도 예를 들면은 방사포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군사용 원자재 이런 것을 아마 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그 구매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뭘 원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군수 물자를 그 수출을 하게 되면 현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령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그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 측들은
네.
이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받을 가능성 이런 점을 상당히 큰 우려라고 우려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ICBM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KN-23 이런 것들. 이러한 그 말하자면 북한 무기 체계와 관련한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한 첨단 말하자면 최신 기술들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그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의 발표를 보면 최근에 2년여 만에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재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의 정제유 수출을 정제유를 공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 백악관이 같은 발표 직후에 미국이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사나 그 해외자산 통제실 영어로 OFAC라고 하는데요. 31일 날 그 북한인 한 명, 러시아인 한 명,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그 기업 한 곳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인 사람은 그 북한 국적을 가진 전진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에는 세르게이 코즐로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도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한국은 1일 북한의 그 류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 류경철을 비롯한 5명 그리고 기관 한 곳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취했고요. 일본도 그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 등 기관 3곳과 북한 해커 박진혁 등 개인 4명에 대해서 제재를 취했는데요. 아마 북한과 그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가 좀 본격화되면 추가로 그 미국, 한국, 일본도 아마 독자 제재를 한층 더 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는 북한의 그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물어물 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요번에 그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백악관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사건 직후에 그 크렘린, 러시아 크렘린에 가서 이 사실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렘린궁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그 크렘린 대변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와 북한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물어본 그 서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교환했느냐 여부는 러시아 당국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을 공식 개방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방역 등급을 조정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발표 내용은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해외 체류 북한인들의 귀국을 승인한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유입을 우려해서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 체류하던 북한 주민들의 귀국을 지난 3년 7개월여 동안 불허했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 조치는 네. 이 자국민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 다른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국경을 완전히 개방해서 관광객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민들의 북한 방문도 허용하는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이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그 버스편이나 열차편으로 북한으로 돌아오는 상황들, 유학생이라든지 외교관, 파견 노동자들,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도 그 말하자면 국경이 개방돼서 북한 평양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기간에 국경을 오가는 인적 물적 교류를 아주 철저히 차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나마 국경 개방이 되면 뭐 앞으로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전해드린 대로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이제 그 여객기, 그러니까 비행기 그 노선이 일단 재개가 돼서요. 계속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철도, 철도도 지난해 가을에 일단 그 하루 한 번 정도 다니다가 올 봄에 2회로 늘렸고, 최근에는 그 화물 열차뿐만이 아니라 여객 열차, 그러니까 사람을 싣고 다니는 열차도 재개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좀 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몇 가지 그 좀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인적 교류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동안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그 외화벌이 일꾼들이 있습니다. 외화벌이 일꾼들도 들어가고 또 중국에서 머물던 유학생 또 외교관 이런 사람들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와중에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그 탈북자들도 아마 송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체육 교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북한의 그 태권도 선수단이 버스를 타고 그 중국으로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같은 인적 교류가 시작되면서 북한과 외부 세계 간의 체육 교류 이런 것도 아마 시작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들 외교관들이 그동안 그 국경을 못 닫으면서 중국하고도 그 무슨 그 활발한 외교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관들도 국경이 열리고 그랬으니까 좀 더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국경을 열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에서는 미국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각 사회 분야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인지 궁금하시죠? 도성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최초의 여성이 두 명이죠.
네.
두 사람 다 운동선수인데.
그렇죠.
네. 자, 지난달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선 이 대회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는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2년마다 여는 대회입니다. 네. 이번에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부다페스트 국립육상경기장에서 열렸고요. 지난 19일부터,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200개 이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2천여 명이 참가해서 저마다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여자 선수가 미국 최초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원반 던지기 여자 부문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북한에도 원반 던지기 선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뭐 낯선 경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경기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반 던지기는 뭐 스포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직경 2.5m의 원 안에 선수가 이 디스커스라고 불리는 원반을 빙글빙글빙글 돌리다 팍 던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쵸.
남자 경기의 원반은요. 무게가 2kg에 지름이 22cm인데요. 여자 선수는 1kg 무게의 지름이 18cm의 원반을 있는 힘껏 던져야 합니다.
네.
양팔을 쫙 편 채로 원반을 쥐는데요. 이 몸을 한 바퀴 반 회전하면서 경기장으로 던지죠. 선수는 자신이 던진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자기 자리를 딱 지켜야 합니다.
네.
보통 6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출신 지역을 좀 감을 잡겠더라고요.
네네.
라울 라우가 타우사가 콜린스 선수죠.
예. 올해 25살의 하와이 원주민입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세계적인 실력의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다섯 번째 원반을 던지려고 자세를 잡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누구도 이 타우사가 선수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함께 출전한 도쿄올림픽 챔피언인 그 미국 선수 발레리 알만 선수 그리고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승자였던 빈펑 선수와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가 다섯 번째 시도에 나서기 직전까지 순위가 여섯 번째였는데요.
네.
앞선 네 번의 시도에서 최고 기록이 65.56m였습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보다 먼저 던진 미국의 발레리 알먼 선수가 69.29m로 사실상 뭐 승자로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경기 중계 방송을 봤는데요. 여자 선수들이 원반을 던지는 모습의 그 위력이 소리에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와와와와 이런 소리가 나죠. 이 작은 원 안에서 경기장 끝까지 던지려면 얼마나 자신의 힘을 모아야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원반을 하늘을 향해서 뭐 쏜다, 던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도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내지 않던 그 괴성을 기합처럼 내는 겁니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역시 그런 괴성을 와악 이러면서 힘껏 원반을 던졌는데요.
네.
이 공중으로 솟구친 원반이 휙휙휙 돌면서 한참 날아가다가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이때 타우사가 선수 모습으로 뭔가 이변이 일어났다. 예감이 들었는데요.
네.
경기 화면을 본 타우사가 선수 자신이 던진 원반이 떨어진 지점을 보더니 순간 머리를 쥐고 입을 틀어먹으면서 놀랍니다. 그 문크의 절규 같은 거라고. 경기 전광판에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네, 네.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개인 기록을 깼고요. 무려 69.49m를 원반을 날린 겁니다.
네.
중계 방송의 캐스터들도 선수의 애칭으로 라기 투사가 그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랜드슬램입니다. 경기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미국팀 코치에게 달려가서 아주 와락 포옹하는 타우사가 선수의 모습에 또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이 경기의 챔피언 자리를 지켜야 했던 빈펑 중국 선수보다 타우사가 선수가 1m 29cm를 더 던졌고요.
네.
올림픽 챔피언인 미국의 알먼 선수보다 거의 한 뼘 더 멀리 던지면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여자 원반 던지기 챔피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미 챔피언이 된 타우사가 선수가 마지막 여섯 번째 시도를 할 때는 뭐 거의 울면서 던지더라고요.
예, 흑흑 울면서 이 마지막 시도까지 마치고요. 최종 성적이 나오자 타우사가 선수 미국의 성적이 펼치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의 빈펑 선수는 동메달,
네.
또 미국의 알먼 선수 아쉽게 은메달, 타우사가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해서 미국 여자 선수가 나란히 금과 은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었네요.
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소감 들어봐야죠.
예. 타우사가 선수 금메달 걸고 알먼 선수 은메달 걸고 MBC 방송 현장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네.
기자도 이 자리에서 여자 원반 던지기 경기가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네.
세계 챔피언십 금메달을 얻은 첫 번째 미국 여성이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자, 인터뷰에 나온 타우사가 선수 훨씬 진정된 모습으로 환하게 웃었고요. 무슨 느낌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을 수가 없네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타우사가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끔찍한 산불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 화재 언급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자신의 기쁨이 하와이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어떤 배경을 가진 선수인지 좀 알아봐야죠.
예, 궁금하시죠? 네. 타우사가 선수를 스포츠 선수로 이끈 인물은 어머니였습니다. 배구, 농구도 했지만 이게 좀 잘 안 됐답니다. 네. 그래서 포환 던지기 선수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원반 던지기도 병행했습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는 대학 스포츠 선수로 2017년부터 투포환과 원반 던지기 부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네.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자, 2022년 북중미 카리브해 챔피언십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태어난 타우사가 선수,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이 넓어진 미국 여성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린이들에게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원반 던지기 여자 챔피언이 된 라우 라우가 타우사가 선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서 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마라토너입니다. 와, 세계적 명성의 마라톤 대회 중 하나죠.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첫 미국 여성 주자였다고 하죠.
네네. 마라톤이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도쿄 마라톤, 보스턴, 런던, 베를린, 시카고 그리고 뉴욕 마라톤 대회를 꼽는데요.
네.
이런 만큼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미국 최초의 여성 주자라는 기록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죠.
주인공의 이름은 캐슬린 스위처시고요.
네.
올해 76입니다.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공식 출전한 첫 미국인 여성입니다.
네. 이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이 창설된 게 뭐 189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1967년에 공식 출전한 여성이 있었다면 반세기가 훨씬 넘게 여성 주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의 성평등 역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마라톤은 남성의 전유물로 금녀 영역이었습니다.
네.
스위처 씨가 그 기록을 깼고요. 이 일로 한 미국인 여성의 인생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스위처 씨가 1967년에 이 대회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건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그렇죠. 자, 보스턴 마라톤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여성 캐서린 스위처 씨.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1968년에 시라큐스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대학을 마치기 한 해 전인 1967년에 스위처 씨는 K.V. 스위처라는 이름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등록을 했는데요.
네.
당시 자신이 이 뉴스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자, 그 사건 사진으로도 기록에 남았는데
네네.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좀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 운영 요원이었던 족 샘플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스위처 씨의 어깨를 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스위처 씨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남성이 인상을 쓰고 스위처 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네.
두 명의 남자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샘플 씨를 힘차게 밀쳐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매스컴을 타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스위처 씨 경기 포기하지 않았고요. 완주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였겠네요.
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이 이 마라톤을 달릴 수 없다는 통념이 깨지면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달리기 혁명을 일으킨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위처 씨와 또 다른 여성 러너, 다른 주자들의 노력 덕분에 1971년에 여성들이 이 소위 시내에서 벌어지는 마라톤 경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1966년 남성처럼 옷을 입은 미국인 여성이 보스턴 마라톤에 완주한 기록은 있습니다.
캐슬린 씨보다 한 해 전이네요.
그렇죠. 여성 참여가 금지됐던 당시에 로버타 깁 씨가 몰래 참여한 건데요. 그런 만큼 당시 보스턴 마라톤 기록 완주자 목록에는 이 로버타 깁 씨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에 스위처 씨는 얼핏 보면 남성의 이름으로 출전한 겁니다.
K.V.
스위처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위처 씨는 보스턴 대회 공식적으로 참가한 여성이 되는 거고요. 깁 씨는 비공식 첫 여성 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후 스위처 씨는 시라큐스 대학원에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네.
1977년에 스위처 씨는 27개 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A번 국제 달리기 서킷을 설립했고요.
네.
이런 노력이 거름이 되면서 결국 여성 마라톤을 올림픽 공식 경기로 포함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올림픽에서 여성 마라톤 대회가 열린 거네요. 네.
1984년 LA 하계 올림픽입니다. 28개 나라에서 온 49명의 선수가 첫 여성 올림픽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네.
스위처 씨는 피트니스 전문가, 텔레비전 중계자, 저자, 공개 연설자로 동시에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회사인 앳 알란타 스포츠 프로모션을 설립했고요. A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 매체와 또 방송 작업을 한 에이미상 수상 경력인 텔레비전 해설가로 변모했습니다.
네. 어떤 책을 썼나요?
예, 마라톤 여성, 또 4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달리기와 걷기 등의 책이 있습니다.
네.
스위처 씨는 여성을 위한 달리기 스포츠를 혁명화시키면서 동시에 건강한 생활 방식,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라톤이라는 게 워낙에 먼 거리를 한 번에 뛰는 거라서 뭐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또 달성하기가 도전하기도 어려운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여성이 대상이긴 하겠지만 또 모든 여성이 해당하진 않을 텐데요.
예.
조선명 기자는 마라톤에 도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정신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보기만 하는데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 한 번도 마라톤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 여성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변에서 네. 저 사람 마라토너야 라고 얘기하면 와. 왠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어쩌면 스위처 씨의 책을 읽어본다면 이 마라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위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톤의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게요. 마라톤을 완주하면 정말 이 말대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 같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게요.
라고 되는 거죠.
네.
자, 아직도 달리기 세계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캐슬린 스위처 씨. 40차례에 가깝게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와.
스포츠에서의 여성의 지위 확보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주의 여성 여기까지 완주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 최초의 여성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국 속담,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think we should start looking for another job. I've heard that this bank is going under.
It could just be gossip.
But usually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내 생각에 우리는 다른 직장을 찾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Look for, 어떤 것을 찾다, 어떤 것을 찾으려 하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뭘 찾고 계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looking for another job,
다른 직장을 찾고 있다. Look for 사용됐습니다.
I've heard that this bank is going under.
이 은행이 파산한다고 들었어요. Go under, 밑으로 가라앉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뱅크, 은행이 가라앉는 경우니까 파산하다, 도산하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t could just be gossip.
그냥 소문일 겁니다.
But usually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그런데 보통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불이 없으면 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표현이죠.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Rumors and gossip are stories or pieces of information that are passed from person to person, but have not been proven to be true. They are often about something bad.
루머와 가십은 이야기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정보의 일부분입니다. 대개 어떤 것에 대해 나쁜 얘기죠?
One meaning of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is that rumors and gossip often have some truth behind them.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불이 없으면 연기도 없다는 뜻은 루머와 가십은 자주 일부 사실도 약간 포함됐음을 의미합니다.
If the word on the street is that something is really bad, it just might be.
놔두는 말이 정말 나쁠 때, it just might be, 그럴 수도 있어요.
Or if you hear unpleasant things about someone or something from many different people, there may be some truth to it. Maybe.
또는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면 거기에는 약간 진실도 있을 수 있죠. 아마도, maybe.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어떤 뜬 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I hear you're going out with that new guy at work.
We just went for a long walk together. That's about it.
Well, be careful. Rumor has it that he is bad news.
What kind of bad news?
Well, he's been married before.
So, it's no crime to have a failed marriage.
Right. But he's been married 4 times. My cousin knows a former wife of his. She says the guy owes money all over town.
This is just gossip.
Look, I'm just saying be careful. Where there's smoke? Yeah, you know.
나는 당신이 회사에서 새로운 남자와 교제한다고 들었어요.
We just went for a long walk together. That's about it.
우리는 그냥 함께 오래 걸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죠. That's about it. 대충 그쯤이에요. 그게 답니다. That's about it. 그런 표현입니다.
Well, be careful. Rumor has it that he is bad news.
조심하세요. Be careful. 조심해요. 루머는 그는 나쁜 사람이래요.
What kind of bad news?
어떤 종류의 나쁜 소식이죠?
Well, he's been married before.
그는 전에 결혼했었답니다.
So, it's no crime to have a failed marriage.
결혼 실패가 범죄는 아닙니다.
Right. But he's been married 4 times. My cousin knows a former wife of his. She says the guy owes money all over town.
맞아요. 그러나 그는 4번 결혼했었대요. 내 사촌이 그의 전 부인을 아는데 그는 마을 전체 여기저기 돈을 빚졌답니다.
This is just gossip.
그저 가십일 뿐입니다.
Look, I'm just saying be careful. Where there's smoke? Yeah, you know.
Look, 이봐요. 나는 단지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기가 나잖아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There's no smoke without fire 표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